오늘 함께 공부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아 여인이 왕께 아뢸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네 주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네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네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네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네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니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11월하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들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면을 쓸 때의 그 태도와 가면을 벗었을 때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늘 자기 자신을도 고민을 합니다. 가면을 썼을 때의 내 모습이 진짜인가, 아니면 가면을 벗었을 때의 내 모습이 진짜인가, 이거 아주 갈등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얼굴은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한 부분입니다. 신체의 극히 일부분, 어떤 분들은 굉장히 큰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한 부분이지만, 단어상으로는 얼굴의 한 부분이지만, 이 얼굴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뜻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살아온 삶 전체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얼굴을 돌렸다라는 말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거절을 뜻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 분석가인 칼 구스타프 융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사람은 일생 동안 천 개의 가면을 가지고 살아간다. 속으로는 울고 있지만 겉으로는 웃는 척 해야 되고, 또는 속으로는 웃고 있지만 겉으로는 슬픈 척, 우는 척 하며 살아갑니다. 가면을 쓴 것처럼 본래의 얼굴을 숨기고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의 바른 아이, 능력 있는 직장인, 자상한 아버지, 의리 있는 친구, 신실한 그리스도인, 모두 다 우리가 쓰고 있는 사회적인 가면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진짜 얼굴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얼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얼굴이라는 단어와 함께 본문에 등장했고, 그리고 모두 얼굴에 가면들을 쓰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요압입니다. 그는 충성과 능력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뒤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권모술수를 부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조차 서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에 분개한 다말의 동복 오빠인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죠, 치밀한 계획 끝에 암논을 살해하고 그의 외가가 있는 아람 땅 구술 왕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 다윗 집안 형제 간의 끔찍한 참극이 담긴 이 사무엘하 13장은 이러한 구절로 끝이 납니다. 13장 39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간 그 3년 사이에 다윗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욱 점점 간절해졌다. 예전에 어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노래 중에 세월이 약이겠지요,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이것만 기억나는데요. 어르신들은 아마 이 노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나 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시간이 지나자 이 다윗의 마음 속에 죽은 암눈에 대한 슬픔은 점점점 사라지고 살아있는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죄악이 워낙 큰 죄이기 때문에 보고 싶지만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로 불러들일 수가 없습니다.
혼자 속으로 마음만 끓일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읽고 압살롬을 왕궁으로 불러들일 계책을 세웁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요압은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 국무총리나 여러 가지 대신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병권을 쥐고 있는 이 군대 장관이 왕 다음 가는 그러한 권력자입니다. 정권의 2인자입니다. 이성계 옆에 이지란이 있고 조조 옆에 하우돈이 있었던 것처럼 요압의 이 다윗 옆에는 다윗의 말이라면 죽음도 불사하는 그러한 용장인 요압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잘할 정도로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권모술수와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요압이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에게 복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이제 죽고 그리고 아직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양편으로 갈려져 있을 때입니다. 다윗의 군대와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군대 양쪽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같이 생활하던 동족이고 친숙한 사이이기 때문에 싸움을 싸우기는 하지만 자기들끼리 맹렬하게 그렇게 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에게 자꾸 싸움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요압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압의 얼굴을 봐서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발 돌아가 달라고 싸움 그만하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사엘은 마치 자기에게 겁을 먹어서 그러는 줄 알고 끝까지 덤비다가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아브넬이 자기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곁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투항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항복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돌아가는데 요압이 쫓아가서 아브넬을 죽이고 맙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표면적으로만 보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동생 아사엘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동생의 복수라는 그 가면 뒤에 아브넬에게 군대 장관 자리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브넬이 군사를 이끌고 투항하기 전에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충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요압의 맨 얼굴을 또 한참 뒤에 비슷한 상황에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요압이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요압의 어머니인 스루야의 동생 아비갈의 아들입니다. 사촌지간이에요. 가까운 사이입니다. 다윗은 비록 압살롬의 편에 서서 반란에 가담했지만 자기의 조카이고 또 그 사람들이 예전에 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품어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사에게 요압 이후에 대신할 군대 장관의 자리를 제시하면서 또 다른 반란 사건인 세바를 무찌르고 오라는 임무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요압은 임무 수행 중인 아마사를 찾아가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님, 평안하시죠? 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포옹하는 사이에 칼을 꺼내서 배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정권 2인자라는 군대 장관이라는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라면 그것이 예전의 전우이든 자기와 사촌 간의 친족이든 가리지 않고 제거하는 잔인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이렇게 하소연했겠습니까? 사무엘하 3장 39절에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요압 삼형제죠.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아주실지로다. 다윗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의 귀환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은 다윗이나 압살롬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압살롬을 도와줌으로써 자기가 다윗 이후에도 계속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정권 2인자라는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이후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했을 때 또 그 압살롬을 죽이는 것도 요압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이 그 반란을 진압할 때 다윗이 절대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의 심장에 칼을 꽂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요압이지만 이제 왕명을 무시하면서까지 압살롬을 죽인 것은 압살롬이 계속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는 차기 왕의 자리에서 완전히 밀려난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자기의 위치가 굉장히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압살롬을 즉시 제거하게 됩니다. 그것도 다윗 왕의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즉사시킵니다. 요압은 철저하게 충성과 능력이라는 그 가면 뒤에 얼굴을 숨기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권력을 이용하고 자기와 경쟁이 될 만한 사람들은 제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의 최후가 어떠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요압은 아도니야를 지지합니다. 결국 왕권을 잡게 된 솔로몬에 의해서 요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뛰어난 능력, 충성심, 이러한 가면을 쓰고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 그의 얼굴에서는 가면이 벗겨지고 권력을 탐하고 폭력적인 그의 얼굴이 맨얼굴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쩌면 요압은 다윗보다도 현실적인 감각 또 통치 감각이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다윗과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상황 판단을 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요압은 철저하게 인간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아니 압살롬과 하나님 사이에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요압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외눈의 인생, 외눈박이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합리적이고 문제를 잘 해결하고 현실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보였던 압살롬의 귀환이 오히려 요압의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가면을 쓴 두 번째 사람은 드고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련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왕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요압에 의해서 캐스팅된 이 여인은 아주 재능이 많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뛰어난 연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연기력을 가지고 다윗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엄청난 보상이 따라오고 실패하면 왕을 속였다는 것 때문에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연 배우답게 분장과 의상에도 신경을 씁니다. 상복을 입고 또 며칠 동안 화장을 하지 않아서 꾸미지 않아서 오랜 기간 동안 슬픔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분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그 얼굴을 조아립니다. 1인 관객을 위한 그녀의 모노드라마는 이렇게 내용이 전개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두 아들이 싸우다가 한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한 아들은 죽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인자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그래서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제발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남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다윗 앞에 하소연합니다. 아들 때문에 가슴 앓이를 하는 늙은 여인의 비참함을 기가 막히게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노드라마를 보면서 다윗은 그 드라마에 흠뻑 빠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심취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 여인의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내용은 도외시하고 이 여인의 연기력에 빠져서 감정적으로 막 끌어올라서 너의 아들을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시는 네 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여인의 연기력에 빠져서 다윗은 세 번이나 아들을 죽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물론 이 여인의 이 이야기는 전혀 사실무근의 조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의 감독인 요압이 시키는 대로 다윗의 동정심을 자극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꾸민 말 그대로 드라마입니다. 이 모노드라마는 기가 막힌 반전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윗 왕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는 두 아들이 싸우다가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한 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그런 긍휼한 마음 또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왕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몰인정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실 만한 그런 왕이라면 그러면 형을 비록 죽였지만 압살롬도 이제 죽일 이유가 없으니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어 쫓긴 자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압살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대하여라는 말은 거스르다 그러는 거예요. 대항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압살롬을 따르고 좋아하는데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뜻에 거슬러서 왕은 백성들의 뜻에 거스르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사랑하고 압살롬이 이제 용서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왕은 압살롬을 내쫓고 발도 못 디디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잘못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은 14절로 계속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어차피 모든 인간은 다 반드시 죽게 되니까 이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은 아들 때문에 살아있는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윗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말고 압살롬을 불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 드고아 여인이 흠칫 놀랍니다. 너무 갔어요. 자기 연기에 빠져가지고 너무 오버했어요. 그래서 얼른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자기 아들을 다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을 추켜세웁니다.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시오니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물론 이 드고아의 여인이 나름대로 요압에 의해 지시를 받고 멋지게 모노드라마 한 편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그가 꾸며낸 이야기는 압살롬의 경우와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녀가 말한 두 아들의 이야기는 우발적인 살인이었지만 그러나 압살롬의 경우는 치밀하게 2년 동안 계획을 세운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똑같이 사람을 죽게 했지만 이 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고의살인은 도피성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적인 살인자는 제단뿔을 잡아도 끄집어내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노드라마를 잘 듣고 있던 다윗은 흠뻑 빠져들어갔다가 오히려 이 여인의 오버하는 연기를 보면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게 됩니다. 이거 각본에 의해서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 드고아 여인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부터 요압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윗에게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요압의 작품임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숨기지 말고 솔직히 말해라. 요압이 시켰지. 이 여인은 위험에 찬 그 왕의 얼굴 앞에서 더 이상 거짓을 연기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요압이 시키는 대로였고 자기는 각본대로 움직였다고 사실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답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아부의 말입니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정말 지혜 있는 여인입니다. 드고아 여인은 무명으로 살던 자기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큰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기의 배역에 따라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다윗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쓴 가면은 진실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가면에는 그 진실인 척하지만 진실이 빠져있는 조작과 왜곡입니다. 다윗이 드고아 여인의 이러한 가련함의 가면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압살롬을 불러들이게 되고 이것은 다윗 생애 가운데 최악의 사건의 씨앗이 됩니다. 드고아의 여인이 가련함이라는 가면 뒤에서 진실을 조작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다윗은 다른 방법으로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얼굴은 압살롬입니다. 90년대에 국가대표 축구선수 중에 김주성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긴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별명이 삼손이었습니다. 정말 잘생긴 그러한 축구선수였습니다. 그냥 성경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별명을 붙였으면 삼손이 아니라 압살롬이라고 붙이는 게 훨씬 더 맞았을 것입니다. 한 해에 자란 압살롬의 머리카락의 무게가 왕궁저울로 200세겔이랍니다. 우리 그걸 한 5kg 정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풍성하고 긴 머리입니다. 그의 머리가 아름답다는 것은 샴푸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찰랑찰랑한 그런 머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그 풍성한 머리가 그 사자의 갈기처럼 그 우람하고 풍성한 그런 머리카락입니다. 위풍당당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25절에는 압살롬의 그런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외모는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사고도 남았습니다. 어느 한 구석 부족하거나 못난 데가 없는 왕국 최고의 미남이었습니다. 늠름한 수사자처럼 갈기머리를 휘날리면서 예루살렘을 걷는 압살롬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자기가 잘생겼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80%가 거울 앞에서 이만하면 나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하철을 탑니다. 살펴보다가 한 두세 살쯤 된 아기랑 같이 있는 엄마 앞으로 갑니다. 무턱대고 아기에게 안녕 하고 인사를 합니다. 잘생긴 사람일 경우에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기 엄마가 신나서 아기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머 오빠한테 인사해야지 형한테 인사해야지 안녕 그리고 부축입니다. 그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지하철의 분위기가 아주 화사해집니다. 못생긴 사람의 경우는 아기를 얼른 안쪽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벌레 보는 듯한 눈으로 쓱 째려봅니다. 절대 경험담 아닙니다. 예. 하여간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생기고 볼 일입니다. 얼마나 잘생겼으면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도 잘 뒀어요. 딸까지도 미모가 출중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나오는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끌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그의 탁월한 외모였음을 알려줍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그것은 그것이 압살롬의 장점이지만 또한 압살롬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외모와 그의 조커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교만하여졌습니다. 압살롬의 자랑거리고 모든 백성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게 만든 그런 외모, 그의 머리카락, 그것들이 압살롬을 인기스타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중심의 이기심에 빠진 그러한 얼굴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못난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계속 칭찬을 하고 완벽한 남자라고 추켜세웁니다. 압살롬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누가 자기를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남보다 뒤처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의 삶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가는 것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런 완벽한 자신의 삶에 흠집을 냈던 암논을 죽였던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내쫓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기를 도와준 실권자였던 요압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여기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자 압살롬의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술에서 자기를 모셔온 요압을 호출하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존심에 금이 갑니다. 압살롬은 종들을 시켜서 자신의 반 옆에 있는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합니다. 왕조차 함부로 하지 못하는 요압이었는데 그 막강한 실권자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따지러 온 요압의 얼굴 앞에서 차라리 그 술에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 나았을 걸 그랬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시니라. 내가 죄가 있는지 한번 재판을 열어달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만하게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당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에게 회개가 없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압살롬은 고마움도 느끼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요압의 주선으로 다윗과 만나긴 하지만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부자의 갈등은 오히려 이제 더욱더 심화되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고도 그를 만나주지 않은 것은 아마도 압살롬에게 철저한 회개와 겸손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 자신이 경험자였습니다. 강간과 살인, 암논과 압살롬 두 아들이 저질렀던 죄를 사실 다윗은 혼자서 다 저질렀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압살롬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자기의 권리를 찾아줄 왕을 만나기를 원했고 자중하기보다는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버지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의 입맞춤이었고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압살롬이 가진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좋은 것들입니다. 부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압살롬을 교만하게 하였습니다. 압살롬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소간에 교만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진다니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위에서 일반적으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살피고 조심해도 교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요압도 드고아의 여인도 압살롬도 모두 왕의 얼굴을 보기 원했습니다. 왕의 얼굴을 보면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자신의 얼굴을 조아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가면 뒤에 얼굴을 숨기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잠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룬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큰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열심과 성실과 정직 땀을 흘릴 때 그 대가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심는 대로만 거두고 심는 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심었습니까? 그 죄와 악들이 뿌린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면 우리에게는 멸망과 심판과 형벌과 저주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를 심고 악을 심었는데 죄의 삭신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정반대인 생명과 구원과 영광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이러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을 뛰어넘는 은혜, 심지 않아도 거두는 은혜, 이 은혜가 언제 필요합니까? 매일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 얼굴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압이, 드고아 여인이, 압살롬이 그렇게 보기 원, 다윗 왕의 얼굴을 보기 원했던 것처럼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줄 이유가 없는데 왜 은혜를 주십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값없이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죽어도 삽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새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심고 악을 뿌리는 우리인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와 심판을 아들에게 대신 담당시키시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생명을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우리의 가면 쓴 얼굴이 아니라 성실한 것처럼 충성된 것처럼 또는 진리를 숨기고 가련한 것처럼 때로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요? 자아도취에 가면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어쩔 수 없이 죄와 사망, 죄와 악을 심는 그러한 우리의 민낯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 이상 성실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련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세상에 잘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와서 잘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자꾸 반복하다가 그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실제 나인 것처럼 나조차 속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항상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때는 날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선한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면을 쓰고 속이려고 하는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가면을 벗어버리고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나블레포하는, 위를 쳐다보며 하나님과 얼굴을 늘 대면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입술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럴싸한 가면 뒤에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성숙해지기보다는 외식에 노련해졌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나는 성실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앞에 당당하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면을 벗고 나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얼굴을 돌려 은혜의 하나님을 올려다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